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내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내일 두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명문화하면 판문점 선언이 됐으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정식 발표할지 서명에 그칠지 등 발표 형식 문제는 합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일 오전 9시 30분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최근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중국군이 이번에는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군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전투훈련의 일환으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와 초계경보기, 정찰기, H-6K 폭격기 등을 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H-6K 폭격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국가 자주권과 영유권을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중국 정부는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타이완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타이완이 계속해서 독립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언론은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략폭격기 B-52 두 대가 지난 24일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 바스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 북부의 중국 광둥 해안 부근까지 접근한 뒤 회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우리는 고립주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세계 진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가주의에서 비롯된 충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서방의 자유질서를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바로 다자주의의 창설자라며 미국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국제 다자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 우선주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UN 등이 시리아 긴급 구호를 위해 4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시리아 지원 국제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80여 개 나라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유엔 산하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원 금액 44억 달러는 앞서 유엔 측이 제시한 80억 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에 맞서 이슬람 국가들이 단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오늘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란은 미국과 다른 적대 세력들의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과 적들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화추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 법무부가 중국의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해 이란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관한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게 되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마지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훌륭하다고 말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 곧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비핵화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예정된 시각은 27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때 첫 만남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사이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되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남측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곧이어 도보로 공식 환영식장까지 이동하며 이때 한국 측 정통의장대의 호의를 받습니다. 이후 남측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서 한국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한 뒤 양측 공식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장면은 모두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국 측 공식 수행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등 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북측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철, 최휘,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9명이 공식 수행원으로 남측 땅을 밟습니다. 정상회담이 예정된 남측 평화의 집에 도착한 두 정상은 사전 환담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시작하게 된다고 임준비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평화의 집은 3층 높이의 건물로 두 정상의 만남이 예정된 곳은 2층 회담장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된 이후 평화의 집에 대한 보수와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두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오전 회담이 끝난 뒤 각자 오찬을 하게 되며 오후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소나무를 공동 식수합니다. 임준비위원장에 따르면 소나무가 심어질 곳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로, 기념수목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입니다. 특히 기념식수용 흙은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게 되며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각각 대동강과 한강물을 나무에 뿌릴 계획입니다.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이 새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눈 뒤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오후 회담을 시작합니다. 오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임준비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따라 형식과 장소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집 3층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은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환영 만찬에는 옥류관 평양냉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산 민어 해산편수, 작곡가 윤희상의 고향 통영 문어로 만든 냉채, 스위스식 감자전 등이 메뉴로 오릅니다. 이후 환송 행사가 평화의 집 마당에서 열리며 하나의 봄을 주제로 한 영상물 상영을 끝으로 정상회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세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남측 지역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임 준비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핵심 의제에 집중돼 있다며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 합의를 한다는데 과거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평양 특별사절단 방문에서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 또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 준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오후 혹은 만찬에 참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문점에 나가 있는 함지하 특파원을 다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지하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에서 약 6km 떨어진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만 하루도 안 돼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전 세계 여러 언론사가 정상회담 보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곳 남북 출입사무소에 저희 BOA를 비롯한 20여 개 언론사가 임시 스튜디오를 차렸고요. 공식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일산 킨텍스에는 전 세계 3천여 명의 언론인 등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곳 판문점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는 한반도기가 설치돼 정상회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임진가격 인근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도 일부 집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비도 사무만 상태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경찰과 군 병력이 일대에 모였습니다.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는다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일 오전 9시 30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건물 사이의 군사 분계선을 넘을 예정입니다. 이후 마중을 나온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남측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국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군대 의장대를 사열한다는 것도 큰 관심을 끌고 있지요.
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오늘 정상회담 일정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북측 육해공군의 의장대 사열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례에 따라 남측 군대의 사열을 김정은 위원장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넘게 되는 군사 분계선은 과거 남북 간 인사가 송환될 때 이용된 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파란 건물로도 잘 알려진 T2와 T3의 사이길은 분단의 역사를 잘 간직한 곳입니다. 1978년 한국 해군에 붙잡힌 북한 선박 승무원 8명이 이곳을 통해 송환됐고요. 1989년엔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전 한국 국회의원도 이 길을 이용해 한국으로 돌아온 뒤 체포됐습니다. 1993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가 북한으로 송환된 곳이기도 합니다. 당초 이곳은 군사 분계선이 없었지만 1976년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오전과 오후 일정으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두 정상이 점심은 같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에 정상회담을 한 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잠시 북측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양측은 남과 북에서 점심 식사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만나 오후 일정을 소화합니다.
북측 공식 수행단에 군부와 외교 라인의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군부의 핵심인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야전군을 총괄 지휘하는 이명수 군 총참모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수행합니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자주 모습을 비쳤던 이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이용호 외무상도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준비위원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북측도 남북 정상회담만이 아닌 이후 미북회담과 국제사회 협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의 핵심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것 역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사,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혹 오게 되나요?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준비 위원장은 리 여사가 오후 혹은 환영 만찬 때라도 참석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정상회담이 내일을 넘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임준비 위원장은 현재로서 회담이 하루 연장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합의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하루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 때문에 나온 말로 추정되는데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고도화된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임준비 위원장은 남북 간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전부 완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회담의 성공은 물론 미북 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공동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온 발언도 있었습니까?
네, 청와대는 내일 공동 발표의 문구를 4.27 공동선언이라기보단 판문점 공동선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수준에 따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정식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서명에 그칠지 혹은 실내에서 간략하게 발표하게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가 아주 잘 되면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두 정상이 정식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출입사무소에 나가 있는 함지하 특파원으로부터 내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훌륭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언행이 일치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not that, but he is... wants to have the ability to sit down and have these conversations and in that process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은 매우 열려 있고 매우 훌륭하게 해오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과거 국정 연설에서 독재자로 칭했던 것과 비교해 평가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아니라며 대통령은 김정은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야말로 미국이 추구해왔고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최근 한 달 동안 미국이 가져온 대화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but again, we're not going to let up on that campaign until we see some of the
이어 미국은 북한의 발언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매우 좋은 논의를 갖고 있다며 현재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미뤄 김정은은 매우 열려있고 훌륭하게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한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좋지 않다면 과거 행정부들과는 달리 자신은 회담 테이블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만나 곧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25일 VOA에 볼튼 보좌관은 정의용 실장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뤄내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 위해 대화하도록 조언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2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5월 중순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존 볼튼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만나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미 회담 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볼튼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쳤고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키로 한 북한의 발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폐기한 것이라는 지적과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관한 북한의 발표가 어떤 내용이었었죠?
예,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서를 채택했는데요. 북한은 이 결정서에서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며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놓고 무슨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은 6차례 핵실험을 거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북한이 버린 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이들은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뭡니까?
핵실험장 주변의 위성 사진과 지진파 측정 결과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대학 지진실험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실시된 6차 핵실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붕괴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실험의 충격으로 바위와 산등성이 등이 무너져 함몰됐고 지하에 직경 200m 크기의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6차 핵실험 이후 길쭉은 인근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을 높인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 반대되는 주장도 있죠?
예,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6차 핵실험이 실시된 만탑산 북쪽 갱도는 폐기된 게 사실이지만 서쪽과 남쪽 갱도는 여전히 완전 가동 상태라는 겁니다. 이 매체의 주장은 위성 사진이 근거입니다.
북한의 폐쇄 발표 이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상태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만탑산에는 동쪽과 남쪽, 북쪽의 세 개의 지하 갱도가 있습니다. 동쪽 갱도에서 실시된 1차 핵실험을 제외한 나머지 5차례 핵실험은 모두 북쪽 갱도에서 실시됐습니다. 6차례 핵실험은 모두 규모 4.3이 넘는 인공 지진을 유발했고요. 특히 수소탄 실험이었던 지난해 9월의 6차 핵실험 이후 길쭉은 일대에서는 최근까지 10차례 유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차례 핵실험의 여파는 어땠습니까?
만탑산의 암석이 깨지고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또 만탑산 지하에 60에서 100m 크기의 공동이 생겼을 것이라는 한국 기상청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만탑산 피로 증후군이라고 전했는데요.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핵실험장이 붕괴하고 이로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북쪽 갱도에 대해서는 38 노스도 일찌감치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북한은 이 때문인지 올해 초부터 만탑산 서쪽에서 새로운 갱도 공사를 시작한 것이 관측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염두에 뒀다면 추가 갱도를 건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38노스는 남쪽 갱도도 핵실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풍계리 핵실험장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폐쇄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사실 위성 사진이나 지진파 관측만으로 핵실험장 추가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6차 핵실험 직후와 그리고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보고에서 5차례 핵실험이 실시된 갱도 외에 새로운 갱도가 완공돼서 북한은 언제든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 버린 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을 윤국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고 비준하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제르보 사무총장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until we have a signature and a ratification by the DPRK to basically solidify
북한이 그 같은 구두 약속을 공고히 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실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that President Trump has an opportunity to do something major.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가입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는 과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16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특히 핵보유와 핵개발 가능국과 44개국이 비준해야 발효가 되지만 미국과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 5개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이 조약을 비준하도록 하게 되면 8개 나라들이 아직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 수용소의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원들은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유린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수용소뿐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수감자를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 하원에서도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유사한 결의안이 상정됐었습니다. 해체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 수용소 시스템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이런 끔찍한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규탄하는데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과 양심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특히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서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유린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이 잔혹한 강제 노동 시스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기록을 제쳐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발효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 김정은과 북한 고위 관료들은 인권 유린 남용자로 지정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결의안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매번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만연한 고문과 인간의 삶에 대한 무시 행위를 규탄하고 주목시키는 데 단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 아래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돼 왔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며 북한 주민 수만 명에 대한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미국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 이행에 따라 자국 내 근로자들의 발급된 거주 허가서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들의 일부 보험 서비스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자국 선박들의 선적 역시 취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의 거주 허가서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며 이와 같은 추가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에서 임금을 받는 북한인들의 거주 허가서는 취소돼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거주 허가서가 취소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어 해당 조치는 북한인에 대한 노동 허가서 발급을 중단한 기존 조치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지난해 10월 북한인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재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북한인 근로자들의 거주허가서까지 취소함에 따라 송환을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유엔결의 23975는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인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이날 선박과 관련된 제재 부문도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들에 대한 추가 보험 서비스 등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불법 활동에 개입한 스위스 선박을 확인할 경우 선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해당 조치들이 25일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오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유력 후보지로 꼽혀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었다며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은 12일 스위스는 그동안에도 대립하는 국가 간 정상회담 등의 개최지가 된 적이 있다며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스위스에서 개최하도록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가 또다시 세계 최악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주민들은 아직도 외부 세계 언론을 보거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25일 발표한 2018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조사 대상국 180개국 가운데 180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181호 꼴찌를 기록하는 등 이 단체가 200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2012년 이후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주민들을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광범위하게 보급됐지만 북한 정권이 통신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부 세계 언론이 제공한 내용을 보고 읽거나 듣는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관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이 다른 매체를 위한 유일한 공식 뉴스 제공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보다 많은 외국 기자들이 공식 행사를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 언론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이 외국 언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치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세계 언론 지수에서는 노르웨이가 1위로 꼽혔고 스웨덴과 네덜란드, 핀란드와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45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언론 자유가 지난 몇 년 동안 점증하는 공격을 받아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첫 해인 지난해 기자들의 보도할 권리가 더욱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43위로 전년보다 20단계나 상승했고 중국은 전년도와 같이 176위로 북한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강한 제재 조치를 유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실패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 압박으로 핵 문제의 심각성을 북한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 전 장관을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거 회담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로 보세요?
이번에 의제를 택한 걸 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비핵화,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문제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문제인데 어느 정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느냐가 핵이겠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견을 북쪽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음 두 가지 의제는 그렇게 큰 빛을 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거와 달리 이번엔 비핵화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쪽과 점진적, 동시적 이런 주장이 조금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폐기시키기 위한 회담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합의했던 것이 2005년에 9.19 합의입니다. 그때 이미 CVID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합의를 해놓고 북쪽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에 북쪽에서 CVID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의지를 가지고 나오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지금 이번에 지난 20일 날 4월 20일 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풍계리 그 핵실험장을 폐기한다. 대륙간 탄도로켓도 시험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흔히 얘기하는 단계적인 조치겠죠. 폐기 조치.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만약에 단시간 내에 이거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일시 해결하지 못하고 끊는다면은 북쪽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도 지금 이 같은 그 양상이 반복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엔 그걸 막기 위해선 결국 북한의 의지, 그 외에는 다른 뭐 방안은 없는 겁니까?
지금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이 제재 조치를 절대 풀면 안 되겠죠. 강한 제재 조치를 계속하면서 압력을 넣어가면서 북쪽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핵폐기와 관련된 실행하는 것을 검증해 나가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과거에도 하겠다고 해놓건 그 폐기적이 파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도 이 CBID의 그 반대 개념인 이 동시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측의 한국 정부의 주장이 그런 거죠. 완전히 그 단시간 내에 뭐 지금 2002년 20년까지들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때까지 1~2년 동안의 활례도 실천 방법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단계적으로 간다고 할 때 요만큼 진전시키면 저쪽에서 조치라면 우리가 뭘 주겠다 보상 문제를 북쪽이 취하는 데 대한 보상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완전히 끝까지 가는 가서 끝날 때 보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 측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에는 온도 차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비핵화할 것이다.
물론 안전 조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북쪽에 대한 조치. 그러나 전제가 지금 이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 내 건장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1950년 6.25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화되고 우리 비국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닙니까? 그 후에는 남북 간의 관계가 남한의 경제적으로 번영함으로써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자구책으로 뭘 했습니까?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핵을 가졌기 때문에 더 긴장이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의 원인이 핵의 개발이 북한의 핵의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자동적으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이죠. 동의하지 않지만은 끈질기게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끈질기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요체는 뭔가 하니 제재와 압력이죠. 제재와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제재와 압력을 풀면서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이게 단계적 조치라니 그거거든. 북쪽이 어느 정도 진전시키면 이만큼 이걸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마지막까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을 서약하고 포기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여야만 그것이 확인되어야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보장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좀 미국 쪽의 그 입장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국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약간의 아까 말씀하셨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 정부에 해당되는 진보적인 세력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죠. 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북쪽의 도발과 북쪽의 대남 전략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여러 번 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보수 진영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평화적인 분위기가 정착된다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동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이죠. 우선 뭐 평화적인 뭐 환경이 조성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그래서 국제적인 제재 압력이 계속되는데 우리만의 남북관계만 개선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당장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문제가 불거질 텐데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이 지금과 같은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거리한 제재조치,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조치 여기에 위반될 거 아닙니까?
만약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는데 이 회담이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비핵화 결론을 맺지 못한다면 다음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대단히 긴장이 고조되겠죠.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소위 군사적인 옵션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가 있죠.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김대중 정권은 아무래도 햇볕 정책 그 시행했던 정부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에 내가 통일부 장관을 했지만은 국민에게 우리의 대북 정책 알리는 데는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그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전략 수행에는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적합한 얘기가 아니다.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을 다 들었고요. 왜 그런 거 아니? 북쪽의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군사적인 도발을 막기 위한 우리의 한미 간의 안전보장, 우리의 안보 태세입니다. 안보 태세를 강화해 놓고 그 다음에 엔게지먼트 관여를 시작하는 거지. 일거에 뭘 주었다고 그래서 북쪽에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뭘 준다고 하면 그걸 받아먹고 북쪽에서 그들 행동해 주면 좋겠는데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뼈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특히 보시면. 나는 내가 그만둔 다음에 현대를 통해서 4억 5천만 달러 현찰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결국은 실패한 거죠. 현찰 4억 5천만 달러가 적은 돈입니까? 뿐만 아니고 그 외에 경제협력하면서 북쪽에 변화를 하나도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핵은 더 개발했고 변한 끝 외교에 우리 걸려가지고 북쪽이 위협하면 돈 경제 제재하다가 풀어주고 이런 결과가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일각에서는 핵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이 북한의 도발이 적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실제 하는 걸 은폐했다 뿐이죠. 그때 뭘 했습니까? 핵 개발에 전력하지 않았습니까?
북핵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나는 한 서너 가지 얘기도 하죠. 하나는 뭐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 혹은 붕괴해야 된다. 혹은 압력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과거의 그 25년간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가져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전 세계가 핵 개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피해 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인식을 김정은에게 주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재죠. 강한 제재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남북대화를 끌어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강인덕 전 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전망과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었습니다.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중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국민뿐 아니라 이웃의 북한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대북 방송과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22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생방송뿐 아니라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전 세계에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내 손 안에 정상회담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언론과 전 세계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서 회담 관련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생중계 회담인 만큼 실시간 송수신 시스템을 마련해 3,000명에 달하는 국내외 취재진에게 스마트 취재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초고속 5G망을 통해 360도 가상현실 영상으로 정상회담을 실시간 중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 기술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회담을 지도자들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회담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사진과 영상으로 올리는 해시태그 이벤트와 평화 응원 릴레이 등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 3사와 여러 뉴스 종합편성 방송사들도 대대적인 특집 방송을 통해 회담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전할 계획입니다. 언론의 고객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인들이 즐기는 이런 언론의 자유, 즉 알 권리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누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정상회담 취재와 촬영은 모두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생중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앞서 정상회담 생중계에 합의했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생중계 계획도 지금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 출신으로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장혜성 씨는 VOA에 북한 주민들은 알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다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상회담 결과를 짜깁기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민들한테는 알 권리 같은 말 자체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북한 인민들한테 알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 당에서 이러람 이러고 저러람 저런 북한 사람들은 이제 다 완전히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18가지 그 자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된 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상상도 못합니다.
장 씨는 김정은이 회담에 나서는 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100개를 든 것과 같기 때문에 비핵화 등 선전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회담을 바로 주민들에게 중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담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동선에 초점을 맞춰 북한 정권에 유리한 것들만 보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한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B 씨는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하거나 자세히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북한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상황이 익숙돼서 그 상황이 그런가 보다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지금 무슨 뭐 인권이 유린당한다든가 뭐 저 역시 거기 살면서 예, 그런 쪽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알 권리가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인들이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북한 정권도 이를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 의구심이나 불만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 벤자민 이스마엘 전 아시아 국장은 25일 VOA에 정상회담을 중개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quite common behavior from
북한 같은 전체주의 정권들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기 위해 해외 언론들의 취재를 바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부정적인 어떤 독립적인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담 중계를 하지 않는 북한의 행태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태란 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5일 발표한 올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북한을 언론 자유가 없는 세계 최악의 국가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주에 발표한 연례 국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선전선동부를 통해 사실상 모든 정보와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국을 방문해 주목을 받자 미국인들은 김여정이 선전선동부의 수장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We should all, American people should all remember that Kim Yo-jong is the head of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정권에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이스마일 전 국장은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권력이 선전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삶을 파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폐쇄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뿐 아니라 객관적인 외부 소식을 더 많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NGOs should continue to push South Korea to support the radios. They are still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등을 통해 외부 소식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국제 민간 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더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와 평화 정착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알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에 본부를 둔 미 인권재단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들의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앞서 VOA에 정보와 표현의 자유는 유엔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어둠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far as I'm concerned, I've seen imagery on the balloon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은 모두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과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어둠 속에 있도록 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북한 정부가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인터넷과 손전화기를 계속 차단한다면 풍선을 통한 전단과 다른 방안들이 차선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도 북한 주민들만 거기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대통령 부인으로 아들까지 대통령으로 두었던 바바라 부시 여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